30분까지만 저희가 3시 반까지 그렇게만 조금 성경 공부를 조금만 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또 진도도 조금 나가야 하니까. 고린도전서를 펴시고요.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저희 식구들 다 느낌이 아버지 그냥 계신 것 같아요. 뭐 돌아가신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시고 그냥 계신 것 같고, 또 아버지 이렇게 이제 그 시신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이제 나중에 이제 볼 때도 그냥 뭐 돌아가셨다는 그런 특별한 느낌보다는 그냥 위치만 잠깐 이제 옮기신 건데, 에녹이 주님과 함께 365년을 이제 걷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니까 다시 있지 않았다 그랬는데, 뭐 위치만 그냥 바뀌어 있고, 저희 아버지께 저희도 다 금방 갈게요, 아버지. 금방 뵐게요. 금방 다시 뵐게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정말 뭐 금방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고린도전서 7장을 저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 7장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결혼 문제, 이혼 문제, 재혼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어떤 질적인 측면, 어떤 결혼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면보다는 이제 어떤 이 결혼의 어떤 허용, 어떤 식으로 이제 허용되느냐 하는 문제,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다루고 있는데, 결혼 문제는 성경 전체를 좀 종합해서 봐야 되는 조금 또 복잡할 수도 있는 문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모든 것의 대전제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원칙, 그것에 이제 달려 있다 하는 말씀 드렸고, 이 결혼을 이제 결혼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하면서 지금 지난 시간에 이제 그한 17절 뭐요 정도까지는 저희가 하긴 했는데, 이 8절에 보시면, 8절에 잠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러므로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나처럼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독신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신의 문제. 사도 바울 자신이 독신이었냐 하는 것은 뭐 조금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포인트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 그 상태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고, 그 결혼하지 않은 상태처럼 그렇게 이제 있는 것, 그것을 이제 그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 말을 하는 대상이 아예 결혼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 동정인 사람들과 또 결혼 경험이 있으나 지금은 혼자인 사람들, 과부들에 대해서 이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볼때 결혼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확신이 분명한 경우에 결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장 7절에 뭐라 그랬냐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선물이 있으니 한 사람은 이러하고 다른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선물이 있을 때 이제 그게 가능하다. 이때 선물, 기프트라고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병고침이나 대언이나 또뭐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뭐 이렇게 쭉 얘기할 때그 은사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볼때 이제 독신도 하나의 은사냐, 이제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누어 주시는, 성령님께서 이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하는 그 은사의 목록에는 사실 이 독신을 은사로서 취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선물이라는 표현으로서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이것을 어쨌든 선물로 또 묘사하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성령님의 은사 선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그런데 여기서도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선물이라고는 표현되어 있다.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독신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19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부터 보면은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네요.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버지께서 그것을 주신 자들이라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독신으로 지내는 그 상태를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받을 수 있다. 이러면서 모태에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들이 있고 사람들이 고자로 만든 고자들이 있고 하늘의 왕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된 자들도 있나니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받을지어다. 예수님 이렇게 세 종류로 이 독신의 상태를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이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의 유익은 뭐냐면 주님만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바꿔 얘기해서 이러한 목적, 즉 주님만을 내가 전적으로 기쁘시게 하고 싶다는 그러한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에만 사실 이게 허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이건 비그리스도인이건 다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전적으로 내가 내 삶을 주님께만 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작정한 사람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떤 선물을 주시면 그러한 마음을 선물로 주시면 그러면은 독신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32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32절부터 34절까지 보시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염려 없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께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에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또한 아내와 처녀 사이에도 차이가 있나니 시집가지 않은 여자는 주의 일들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여자는 세상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가도 안 갔으면서 주께 속한 일도 염려하지 않고 장가를 갔는데도 아내도 기쁘게 하지 않는 건 뭡니까? 이런 좀 발칙한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볼 때 결혼을 하게 되면은 배우자를 기쁘게 해야 하는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나뉠 수밖에 없다. 이건 어쩔 수가 없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사도 바울처럼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적으로 주님을 위한 그런 어떤 일들 복음에 관계된 그 일들을 하는 것 그것도 참 좋은 일이다. 이제 포인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본인이 하는 것 말고 본인의 자녀를 결혼을 시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경우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3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처녀 딸을 둔 아버지가 있는데 이 딸은 전적으로 아버지를 따르는 상황이고 아버지는 딸의 결혼을 원치 않는 상황일 경우에 이 딸을 결혼시키지 않아도 좋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 36절부터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의 처녀 딸이 꽃다운 나이를 넘기면 자기가 그 딸에게 합당하지 못하게 처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으면 그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라. 그러니까 결혼시키라는 거예요. 시키고 싶으면 그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들이 결혼하게 하라. 자기 딸 혼기가 찬 딸 결혼시키는 거 전혀 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이 확고히 서고 부득이한 일도 없으며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어서 자기의 처녀 딸을 간직하기로 마음속에 그렇게 정하여도 잘하느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분명히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확고하단 말이에요. 딸을 시집 보내지 않고 간직하는 것이 좋겠다. 확고하고 부득이한 일도 없다 그랬어요. 이 부득이한 일이라는 이 항목에 아마도 이 딸의 어떤 이 의지, 의사도 포함이 됐다고 봅니다. 딸이 만약에 아빠 저는 꼭 시집 가야 돼요 이러면은 부득이한 일이 있는 거죠. 그렇죠? 시집을 보내야 하는 부득이한 일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을 때, 그럼 이런 때 이제 아버지의 어떤 그 의사대로 처녀딸을 이렇게 간직할 수 있다. 시집 보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여기 이제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혼수비가 많이 들어서 시집을 안 보내겠다. 뭐 이런 게 지금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이제 나오겠지만 거기 그 뒷장에 잠깐 가서 보시면 26절에 보시면 내 생각에는 현재의 고난으로 인해 이것이 좋으니 곧 남자가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 여기 현재의 고난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아내에게 매여 있느냐 벗어나려 하지 말라. 네가 아내에게 놓여 있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도 죄 짓는 게 아니다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에게는 육신 안에 고난이 있다. 아까 26절에는 현재의 고난이라고 말씀했고 28절에는 육신 안에 고난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단축되었으므로 남은 것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제들이 지금 있었던 거예요. 때가 단축되었다. 현재 고난이 있다. 그렇죠? 육신 안에 고난이 있다. 이런 어떤 전제 조건이 있단 말이죠. 이것은 이제 짐작하기로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그 재림하시는 것이 그렇게 길게 그렇게 오랫동안 늦춰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했을 수 있고 이 말은 어느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은 온 인류에게 다 필요한 책이에요. 온 인류에게 다 필요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살던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물론 그 이전에는 이제 기록된 말씀이 이제 많지 않았지만 노아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록된 말씀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아예 없지도 않았을 텐데 어찌 되었건 구약 시대를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앞으로 있게 될 대환란기를 지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말씀도 당연히 있겠죠. 천년왕국 기간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러한 말씀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또는 교리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안 된다 할지라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 오시기 바로 임박한 시점에 어떤 사람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긴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이 때가 단축되었다는 이 말씀이 바로 그 사람에게 적용이 되면서 이렇게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좋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독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주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또 말씀했냐면 9절에는 그들이 억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아 그러니까 억제할 수 있어야 돼요. 독신의 조건은 성적인 어떤 욕구, 욕망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조절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서 결혼을 안 하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사탄의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카톨릭의 사제들입니다. 강제로 결혼을 안 시켜놓으니까 그 안에서 온갖 추잡한 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동성연애 제일 심한 곳이 그곳입니다. 수도원에 그렇게 고립돼서 수백 년간 그렇게 같이 지내면서 사제와 수녀 사이에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아놓으니까 이것을 수도물이 콸콸 지금 나와야 되는데 그걸 손으로 이렇게 붙잡고 있는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억제할 수 있는 어떤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별한 고유한 선물, 뭐 독신의 은사라고 표현하자면 그런 것이 이제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자가 자기 결혼의 상태 또는 할례의 상태 또는 종된 상태 또는 이혼한 상태 또는 과부의 상태 이러한 상태를 바꿔야 하는지의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10절 이하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린도전서 7장을 여러분이 보실 때 이것이 단순한 평범한 상황에서의 어떤 그 결혼의 일반적인 결혼의 어떤 원리 원칙만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지금 좀 전에 읽었듯이 어떤 때가 단축되었고 현재 고난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의 전제하에서 이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자기가 구원 받았을 때 그 상태를 임의로 그러니까 억지로 그 상태를 벗어나려고 하거나 그 상태를 적극적으로 바꿀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런 차원에서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유대인 개종자의 상태,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럼 내가 할례를 무할례로 만들어야 되느냐? 종으로 내가 지금 종이었는데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이 종 상태를 내가 벗어나야 되느냐? 내가 지금 이혼한 상태로 지금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거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은 다 됐는데 이게 지금 조금은 시간을 들여서 또 이걸 차분히 봐야만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 있는 얘기가 지금 진행이 돼서요. 오늘은 저희가 그냥 이 정도를 하고 다음에 다시 할 텐데 이 결혼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혼 그리스도인의 독신, 결혼, 이혼, 재혼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이렇게 좀 한 두 장으로 이렇게 정리된 것을 한번 프린트해서 드릴 테니까 이걸 보시면은 이제 성경의 원칙, 교리적인 원칙이 어떠하다는 것이 좀 한눈에 이렇게 이제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하십시다. 오케이.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들로 우리가 다 바뀌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 저희가 느끼기에는 저희는 여전히 욕망이 많고 욕심이 있고 저희의 자아가 살아있고 저희가 하고 싶은 것, 저희가 즐기고 싶은 것, 저희 뜻대로, 저희 고집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 되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부분을 매순간 새롭게 이렇게 각인하면서 저희가 어떠한 일에서든지 이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결혼 문제가 예외일 수 없는 것을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 형제 자매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모든 것은 다 주님께 다 양보할 수 있지만 결혼 문제는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또 이혼을 했거나 또는 사별을 했거나 하는 이러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 지체들 중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이 어떤 원칙, 결혼과 재혼과 이혼과 독신에 관한 이러한 어떤 원칙들을 이런 것들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희에게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성경은 그냥 이론일 뿐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보편적으로 말씀하신 것일 뿐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는 사람이 저희 안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자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는 지체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